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 탐구 시간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 더미들이 꽤나 두껍죠?
맞아요. 그 2024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텍사스주 기억하시죠? 공화당이 무려 13.68%포인트라는 엄청난 격차로 압승을 거뒀던 곳이잖아요.
사실상 보수 진영의 완전한 난공불락 요새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지금 그러니까 2026년 8월 28일 기준으로요. 쿵 리포트나 사바토 같은 아주 권위 있는 선거평가기관들이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 선거를 향해서 초박빙, 이른바 토스업이라는 팻말을 꽂아넣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벌어진 일이죠.
네. 세상에 어떻게 2년 만에 그 견고한 구조적 뼈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탐구할 자료가 바로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담고 있습니다. 제임스 탈라리코 민주당 후보와 켄 팩스턴 공화당 후보가 맞붙은 선거 분석 보고서거든요. 자, 그럼 이 자료들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현상의 이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선 여러분께서 한 가지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어떤 착각이죠?
그러니까 텍사스 유권자들의 이념 성향이 갑자기 그 뭐랄까 진보 쪽으로 확 바뀌었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아, 갑자기 파란색으로 물든 게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분석할 자료의 핵심은 이념의 변화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자원의 비대칭성. 그리고 그 자원을 활용해서 상대방이 링에 올라오기도 전에 급소를 가격해버린 선제타격의 결과물이거든요.
선제타격이요?
네. 최근 7개 주요 공개 여론조사 단순 평균을 보면요. 탈라리코 후보가 46.9%, 그리고 팩스턴 후보가 44.4%로 탈라리코가 2.4%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와, 13%포인트 넘게 뒤지던 민주당이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요?
그렇죠. 공화당의 기존 구조적 우위를 생각하면 정말 지진계가 부서질 정도의 충격적인 수치인 거죠.
여론조사가 이렇게 뒤집혔다는 건 단순히 뭐 운이 좋아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 선제 타격의 무기가 돈이었다는 건데 6월 말 기준 선거자금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진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차이가 엄청나죠.
예, 탈라리코 후보 측은 무려 6,860만 달러 수입을 올렸고요. 현금 보유액만 2,150만 달러를 쥐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팩스턴 후보 측 수입은 920만 달러에 불과했거든요.
7배가 훌쩍 넘는 차이네요.
맞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 더 놀라운 건 이 돈을 쓴 타이밍이더라고요.
그 타이밍이 이 모든 판을 흔든 진짜 동력입니다. 사실 탈라리코 캠페인은 본격적인 가을 선거전이 시작되기도 전이잖아요. 여름에만 무려 2,500만 달러 이상을 방송하고 스트리밍 광고에 쏟아부었습니다.
세상에, 보통 이 시기에는 가을을 대비해서 자금을 꽉 쥐고 아끼잖아요.
그렇죠. 아주 일반적인 룰을 깬 겁니다. 같은 기간 팩스턴 측이 직접 집행한 광고는 고작 11만 9천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와, 11만 9천 달러 대 2,500만 달러.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요. 보통 선거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치면 경기장에 다윗이 먼저 탱크를 몰고 나타나서 선제포를 쾅 날려버린 셈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상대가 뭐 방어벽을 치기도 전에 경기장을 싹 장악해버린 거잖아요. 유권자들 머릿속에 제임스 탈라리코는 전직 교사 출신이고 매일 생활비를 걱정하는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완전 들이부어버린 겁니다.
네, 나중에 공화당이 뒤늦게 나타나서 저 사람은 극좌파다. 이렇게 망치를 휘둘러봤자 이미 소용이 없는 거죠. 긍정적 이미지라는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흠집 내기조차 힘든 상태가 된 겁니다. 정치 심리학에서 말하는 앵커링 효과를 완벽하게 쓴 셈이죠.
아, 앵커링 효과요?
네. 상대방한테 부정적으로 규정당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규정해버리면요. 유권자들은 나중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정보를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긍정적 틀 안에서 튕겨내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콘크리트를 일찍 부었다고 해도요. 그 재료가 텍사스 사람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결국 쩍쩍 갈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압도적인 자금으로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길래 텍사스의 보수적인 유권자들까지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을 보면 탈라리코 캠프린이 정말 두 가지 아주 정교한 메시지 축을 가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축이죠?
첫 번째는 전통적인 좌파 대 우파, 이런 이념 대립을 완전히 우회해버리는 경제적 포퓰리즘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이요?
네. 자신을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편에 세우고요. 상대방을 억만장자나 부패한 정치인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주거비, 의료비, 임금, 그 이른바 부역식탁 의제라고 하죠.
아, 부역식탁 의제요? 유권자들이 매일 아침 밥상머리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고통에만 집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념 논쟁에 불을 붙이는 대신에 당장 다음 달 월세랑 병원비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와,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두 번째 축은 뭔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바로 이 두 번째 축입니다. 탈라리코는 자신이 장로교 신학생이라는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내세웁니다.
아, 신학생 출신이었죠?
네, 신앙의 언어를 구사하는 겁니다. 경제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잠깐만요.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도요. 텍사스에 있는 강성 복음주의 유권자들이 뭐 낙태나 성소수자 문제 같은 정책적 입장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갑자기 민주당에 표를 던진다. 이건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핵심은 강성 복음주의자들을 민주당으로 개종시키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개종의 목적이 아니다?
네, 이 신앙 언어의 진짜 타겟은 교회 지역에 거주하는 온건한 기독교 성향의 유권자들입니다.
온건한 기독교 성향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경제 문제 때문에 공화당에 불만이 꽤 있으면서도요. 막상 투표소에 가면 아, 그래도 민주당은 우리의 전통적 문화나 종교를 좀 적대시하지 않나? 이런 심리적 장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화당을 찍어왔던 겁니다.
아하, 문화적 거부감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탈라리코의 신학생 정체성과 신앙 언어가 바로 그 심리적 거부감을 낮춰주는 아주 훌륭한 징검다리, 전문 용어로 허가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허가 구조요?
네. 이 후보는 민주당이지만 기독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내 밥상 모의 경제를 위해서 이번엔 한 번쯤 표를 줘도 죄책감이 들지 않겠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와, 투표소 안에서 그 유권자가 혼자 느끼는 미묘한 문화적 죄책감까지 철저하게 계산한 전략이었군요.
엄청나게 정교하죠.
그런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약점도 하나 보입니다. 제가 자금 출처 부분을 유심히 뜯어봤거든요.
자금 출처요?
네. 탈라리코 후보 모금액 중에 약 51%가 200달러 미만의 소액 기부자에게서 나왔고요. 텍사스 준의 자금 비율은 55%입니다.
네, 수치가 그렇게 나오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절반 가까운 돈이 텍사스 밖에 전국적인 민주당 후원망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들어오는 돈이죠.
텍사스의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포퓰리스트라고 자처하면서 정작 돈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의 진보 성향 유권자들 쥐갑에서 끌어오고 있다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거 완벽한 공격 빌미 아닌가요? 이건 텍사스 유권자를 위한 게 아니라 외부 진보 세력의 돈이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죠. 풀뿌리 소의 기부망이라는 게 초기 자금 확보에는 정말 엄청난 원동력이 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이요?
네, 특히나 후보 캠프와는 별개로 외곽에서 무제한으로 자금을 쏟아붓는 슈퍼팩의 개입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지죠.
아, 외부 단체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공화당은 당연히 타주의 억만장자들과 급진 좌파들이 텍사스의 가치를 돈으로 사려 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울 겁니다. 반 억만장자를 외치는 탈라리코의 포퓰리즘 메시지 자체에 큰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죠.
결국은 이게 공격과 방어의 치열한 프레임 전쟁이군요. 자료를 보면 탈라리코 캠페인은 The People vs. Ken Paxton, 즉 시민 대 켄 팩스턴이라는 아주 직관적인 구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강렬한 문구죠.
팩스턴 후보가 과거 주 하원에서 탄핵을 당했던 사건이나 또 오랜 기간 끌어왔던 증권 사기 형사 사건 같은 걸 묶어서 부패한 권력자라는 프레임으로 맹공격을 퍼붓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이 자료에 나타난 정치적 프레임과 실제 법적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고 넘어가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철저히 객관적으로 자료를 전달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안 되니까요. 팩트를 정확히 짚어야죠.
네. 정치적 캠페인에서 부패라는 단어는 정말 치명적인 공격 무기로 쓰이고 있죠. 하지만 법적 절차를 보면요. 팩스턴 후보는 텍사스주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 최종적으로는 무죄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증권사기 형사사건 역시 유죄 판결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법적인 결과가 무죄나 종결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판에서는 그 과거의 논란 자체가 상대방을 부패한 기득권으로 규정하는 강력한 정치적 수사로 재가공된다는 거네요.
네, 선거는 결국 법정이 아니라 여론의 심판대니까요. 그리고 공화당 측의 반격 전력 또한 이런 여론의 취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공화당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 반격하고 있나요?
팩스턴 캠프는 탈라리코가 그 여름 내내 쌓아 올렸던 온건하고 상식적인 신앙인이라는 이미지를 깨부수려고 과거 발언들을 정말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 과거 발언 털기요.
네. 예를 들어서 탈라리코가 과거에 신은 젠더 이분법적이지 않다라고 발언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또 국경 보안이랑 불법 이민자 단속을 전담하는 이민세관 집행국, 그러니까 아이스를 강하게 비판했던 내용들도 끄집어냈죠.
와, 그거 요즘 유행하는 틱톡이나 쇼츠 같은 아주 짧은 쇼폼 영상으로 만들기에 완벽한 소재들이네요.
딱이죠, 아주.
문맥 다 잘라내고 딱그 자극적인 발언만 이어붙이면 그 교회 지역의 온건파 유권자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공화당의 진짜 목표는 탈라리코를 텍사스의 전통적 가치에 반하는 급진적 문화전쟁의 선봉장으로 다시 규정하는 거거든요.
아, 문화전쟁 프레임이군요.
네. 그리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8월 말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휴스턴 공화당 모금 행사에 직접 참석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판이 엄청 커지네요.
게다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연계된 외부 단체가 170만 달러 규모의 광고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그 거대한 공화당 조직과 자금이 본격적으로 텍사스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 동안 민주당이 혼자서 누렸던 그 압도적인 자금 무기가 가을의 문턱에서는 빠르게 아주 빠르게 평준화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 다시 맞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름에 여론조사에서 뭐 2.4%포인트를 앞서고 콘크리트 방어벽을 잘 쳐놨다고 쳐요. 하지만 가을에 거대한 공화당 코끼리 군단이 확 밀고 들어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바람 앞에 등불이 될 수도 있죠.
특히 그 13.68%포인트라는 아주 굳건한 텍사스의 구조적 뼈대를 무너뜨리려면 단순히 한두 개 지역에서 광고를 많이 튼다고 해결될 일이 어림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자료를 보니까 탈라리코가 과반, 그러니까 50% 플러스 1의 승리를 거두려면 무려 4개의 수학적 엔진이 동시에, 그것도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가 오늘 심층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선거를 결점지을 4가지 숨겨진 톱니바퀴, 그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4개의 엔진은요, 현대 미국 선거의 복잡한 지형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해부도와 같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대도시권 투표율 회복입니다.
대도시권 투표율이요?
네, 휴스턴이 있는 해리스 카운티나 댈러스 같은 곳은 원래 민주당의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 텃밭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거대 도시들에서 단순히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텍사스 전체의 그 방대한 보수표를 상쇄하려면 이곳 유권자들을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표소로 데려와야 합니다.
아하, 아까 탈라리코 캠프가 여름에 2,50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하셨잖아요. 그주 상당 부분이 흑인 유권자 접속하고 현장 조직망에 투입됐던데, 그게 바로 이첫 번째 엔진의 억지로 시동을 걸기 위해서였군요.
정확합니다. 평소에는 생업에 바빠서 투표장에 잘안 나오는 지지층을 물리적으로 투표소까지 견인하는 작업이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엔진은 뭔가요?
두 번째는 교외 지역의 이동입니다. 태런트, 콜린, 덴튼 카운티 같은 곳들인데요. 이런 데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아주 안정적인 표밭이었습니다.
네, 보통 교외 지역은 보수적이죠. 온건 보수 유권자들을 민주당으로 넘어오게 만드는 허가 구조로 확실하게 작동해야만 합니다.
아, 거기서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박빙으로 만들어야 두 번째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거군요.
네.
네. 대도시에서 표를 최대한 영혼까지 긁어모으고 인구가 변하는 교외 지역에서 공화당 방어선을 허문다. 여기까지는 전략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랑 네 번째 엔진은 자료를 보니까 훨씬 더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네. 세 번째 엔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뼈아픈 숙제입니다. 바로 사우스 텍사스 지역의 회복이거든요.
사우스 텍사스요? 국경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달고야 캐머런 카운티처럼 멕시코 국경이랑 맞닿아 있는 곳인데 이른바 계곡 밸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원래 라티노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팍팍 밀어주던 곳이었습니다.
라티노층은 보통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니까요.
네, 그런데 2024년 대선에서 이 지역 라티노들이 대거 공화당으로 넘어가 버리는 아주 역사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났었죠.
아니, 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뭐 하루아침에 유권자들이 갑자기 단체로 보수주의자가 된 건 아닐 텐데요.
이념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아주 심하게 맞은 데다가 국경이랑 인접해 있다 보니까 불법 이민자 문제로 인한 치안이나 일자리 불안이 진짜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삶이 팍팍해지니까 지지정당을 바꾼 거군요.
네. 그래서 탈라리코는 이분들한테 국경을 철저히 통제하면서도 노동자의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서 공화당으로 넘어간 표심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만 합니다.
밥상머리 경제 프레임이 가장 절실하게 현장에서 시험받는 곳이 바로 여기네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엔진은 뭔가요? 이건 뭐 후보 본인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상대방 진영 내부의 분열까지 이용해야 하는 고차원 방정식이던데요?
맞습니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텍사스 공화당 내부에 흐르는 그 복잡한 계파 갈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엔진은 공화당 유권자의 이탈 및 기권 유도입니다.
이탈과 기권이요?
네. 지난 공화당 예비선거 결선 투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요. 텍스턴 후보를 찍지 않고 전통적인 주류 보수 성향인 존 코닌 의원을 지지했던 유권자가 무려 50여만 명에 달합니다.
세상에, 50만 명이요? 같은 공화당 간판을 달고는 있지만 트럼프 성향의 강경파인 팩스턴을 좀 껄끄러워하는 전통 보수층이 그만큼 텍사스에 많다는 뜻이네요?
네, 엄청난 숫자죠. 민주당 탈라리코 후보가 승리하려면 선거 당일에 이 50만 명의 코닌 지지자들이 아, 나는 도저히 팩스턴은 못 찍겠다 하면서 민주당으로 교차 투표를 해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투표장에 아예 나오지 않고 기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와, 그러니까 상대 후보의 개인적 논란이나 강성 이미지를 지렛대로 써서 적의 전력을 안에서부터 스스로 깎아내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이거 정말 숨막히는 수학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도시의 흑인 유권자들을 기어이 투표소로 이끌어내고 교외 지역의 온건 보수층에게는 신앙의 언어로 다가가서 마음을 열게 하고 또 국경 지역 라티노들의 경제적 불안도 달래주면서 동시에 공화당 내 전통 보수층의 기관까지 완벽하게 유도해내야 합니다.
하나도 엉기는 만절.
그러니까요. 이 네 개의 톱니바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삐걱거리거나 고장나버리면 13.68%포인트라는 공화당의 그 거대한 구조적 벼당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군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결국 선거 당일까지 이 지표들이 현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인 거죠. 탈라리코의 포퓰리즘 메시지가 계속 뚝심 있게 힘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와 크루즈의 거대한 자금 지원을 등업은 공화당의 문화전쟁, 십자포화가 온건파들의 마음을 다시 팩스턴 쪽으로 돌려세울 것인지 이 팽팽하고 숨막히는 줄다리기가 11월의 최종 결과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자, 오늘 2026년 텍사스 상원의원 선도라는 거대한 자료 더미를 아주 샅샅이 해부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료 탐구 시간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선거가 선거평가기관들에 의해 초박빙으로 평가받는 진짜 이유는요. 텍사스라는 보수의 요새가 갑자기 파란색으로 물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캘라리코 캠페인의 막대한 초기 자원을 활용한 기습적인 선제 공격, 그리고 경제적 포퓰리즘과 신앙을 정교하게 결합해서 유권자 심리를 파고든 영리한 메시지, 거기에 팩스턴 후보의 강성 이미지와 과거 논란이라는 약점까지 이 세 가지가 한 시대에 기적적으로 딱 맞물리면서 만들어낸 완벽한 폭풍, 이른바 퍼펙트 스톰의 결과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 텍사스의 사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남부의 한 주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리 굳건하게 굳어진 이념적 지형이라고 해도요, 개별 캠페인이 자원을 언제 어떻게 투입하고 메시지의 태겟을 얼마나 정교하게 쪼개며 현장의 숨은 톱니바퀴기를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그 거대한 구조조차 요동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같은 사례다.
네. 앞으로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선거 광고나 정치 메시지를 보실 때도 아, 저 메시지가 지금 나의 어떤 심리적 장벽을 허무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분석해 보신다면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훨씬 더 흥미로워지실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자료를 깊이 파고들면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날처럼 당파성이 극도로 양극화된 시대잖아요. 과연 후보 개인이 치밀하게 짜낸 정교한 메시지와 상대방의 개인적 논란이라는 이 매서운 폭풍이 유권자들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힌 정당의 로고라는 그 구조적 뼈대를 궁극적으로 부러뜨릴 수 있을까요?
와,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네. 아니면 결국 투표소의 커튼을 딱 닫고 외부와 단절된 채 혼자 남겨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유권자들은 몰아치는 폭풍을 뒤로 한 채 다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정당의 색깔로 조용히 돌아가게 될까요?
깊은 여운을 남기네요. 결국 유권자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건 눈앞의 현실적인 이익과 자신의 오랜 정체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내면의 줄다리기일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소 커튼 뒤에서 유권자의 손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후보의 전략일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는 정당의 뼈대일까요? 오늘 이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심층 분석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자료 탐구 시간에 더 다른 흥미로운 자료 더미에 숨겨진 비밀을 가득 안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던져드린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해답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